데살로니가 오늘 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종말이 온다고 해서 호들갑 떠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일상대로 살다가 종말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뭐 끝이 온다고 뭐 그냥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하던 질서를 다 흐트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오늘 그는 끝에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늘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기도는 필요합니다. 누구나 살아있다면 호흡이 필요하듯이 누구든지 기도는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탁합니다. 1절 2절이에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기도를 해달라는지 기도를 부탁하는 걸 정확히 일러주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목숨을 건 사역이었지만은 그 사역에 수면 밑으로는 잠잠한 기도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주한 공생애를 사시지만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수면 위에 있는 공생애가 버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다니지만은 그 밑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다른 기도 부탁이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서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이 퍼진 것처럼 그 말씀이 다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역은 무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폭이 곧 신앙의 폭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높이, 기도의 넓이, 기도의 깊이가 곧 우리 신앙의 넓이, 높이, 깊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주를 증언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뭐 땅 끝을 가보기나 했습니까? 어디가 땅 끝인지 알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넓이가 곧 신앙의 넓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 반드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죠. 주기도문도 우리를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당하고 악하다는 건 뭡니까? 부당하다는 말의 원뜻은 제자리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사람들, 부적절한 사람들은 보면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할 바를 하지 않고 남의 자리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사람들입니다.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할 일 없이 이 자리 저 자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부당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게으른 사람들이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사방에 쏘다니고 다니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건 게으른 거나 마찬가지고 그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하는 게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규모 있는 신앙, 절제 있는 신앙의 핵심이죠. 나는 오늘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시간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적당하다, 적절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건 그걸 자꾸 벗어나는 것이고 악하다는 것은 남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걸 악하다 그래요. 뭐 악한 게 딴 겁니까? 남에게 슬픔을 끼치거나 그 손해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거나 이게 다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때와 정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덤불에 막히면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뭐 어쩌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안 전해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 23절 24절이에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풀어서 다 강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도 그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렇지만은 3절 이하입니다. 시작.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잘 퍼져나가게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또한 역시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가 말씀으로 전한 것을 말씀을 살아낼 줄로 말씀을 행할 줄로 확신하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랑과 인내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우리가 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랑의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죠? 그 일을 하다가 또 조금 뭐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뿌리치고 그냥 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맺겠습니까? 인내하지 않습니까? 견디지 않습니까? 사랑과 인내는 같이 가는 것이죠. 어쩌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인내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못 견디는 것이죠. 부모가 사랑,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이하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세를 살아간다고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 신앙은 본질을 붙든 것이죠. 그러나 그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마지막은 이르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의 시간은 누구도 모릅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몰라요. 따라서 그 긴장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는 게으를 수 없다는 것이죠. 나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게으르게 살지 말라. 자꾸 이 게으름, 나태함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적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일부 종말론이 잘못 정해진 교회에서는 이제 일을 안 하고 먹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일하면 뭐하냐? 아니 뭐 내주나 다음 주 주님 오신다는데 일하면 뭐하냐? 그냥 살지. 근데 그렇게 살면 누가 피해를 보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폐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의 본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가 되었다. 장막 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장막 만드는 일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저녁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그 뭐 바나바와 이 저기 저 누굽니까 참. 그 무슨 부부죠? 에? 아주 크게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장막 업자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이게 저 거처를 정하게 돼요. 그죠? 고린도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2층에 아마 방을 하나 내준 것 같아. 그래서 1층에서 일하다 가서 2층에 자고 그러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한 이유를 지금 오늘 이렇게 밝히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무질서하게 내가 살고 싶지 않다는 거고, 그 무질서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남한테 신세 지는 게 그게 일종의 무질서나 무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는다.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 중에 식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이 가면 자꾸 밥을 이제 음식값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럼 저는 절대로 다시 안 오니까 조금만 싸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뭐 저 조금 20, 30% DC를 해주면 가고 안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러는데 값없이 왜 먹냐는 말이에요. 값없이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아 정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사는 거. 아니, 이게 종말의 때뿐입니까? 잠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잠언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1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19장 6절, 7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넉넉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십시오. 뇌물 주기를 좋아하지 마시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물이란 환심을 사고 무슨 조건을, 자기 조건을 성사시키기 위한 조건부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물 받아본 사람이 선물하더라고요. 어제도 어젠가 그젠가 뭐 빼빼로 돼. 요새는 없어졌다 그러는데 아, 우리 그 저기 우리 형제 한 사람이 이 빼빼로를 잔뜩 사온 거예요. 예? 제일 돈이 없는 친구가 사온 거예요. 보니까 마음이 넉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지면은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하물며 친구도 그를 멀리하지 않겠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쌀떡에서 인심나지 뭐 가난하면 누가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가난해서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여유 있고 넉넉하고 선물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그래요. 뭐라도 애들 오면 자꾸 손자를 선물을 줘야 오지 안 그러면 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뭐 유산은 절대 죽기 전까지는 주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선물로 주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야 찾아와서 인사라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뭐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 지혜를 따르더라도 우리가 여유 있고 너그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얘기를 그 한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격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남한테 폐를 안 끼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인들은 나는 일본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 격을 떨어치지 않기 위해서 남한테 폐를 안 끼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살아보면 사람들이 다 그냥 이해를 못해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왜 그렇겠어요? 남한테 폐 끼치는 걸 예사로 하니까. 전화 하나를 받더라도 조용히 받고요. 절대 남 있는데 일하는 데서 전화 받고 뭐 큰 소리 합니까? 신발 하나를 신고 가더라도 꼭 남의 신발까지 가지런히 놔놓고 들어가고. 여러분 호텔에 숙소 가보시면 신발 흐트러진 거 보셨어요?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불쌍할 만큼 그래서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게 정말 안 돼 보일 만큼 살아가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처럼 폐를 끼치는 사람들의 복음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선 폐를 안 끼치는 법부터 배워야 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맨날 뭐 무슨 약정서 들고 다니면서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하면 오면 귀찮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 어느 목사님이 보증금을 딱 빼가지고 성도들한테 이게 나눠줬던데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우리는 보증금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예. 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권리를 자제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예. 자발적인 권리 포기의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이다 얘기예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걸 누가 그걸 구별됐다 그래요? 돈 없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남한테 못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서도 못하면 욕먹죠.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래서 그게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한번 얘기하는 걸 들어볼까요? 고린도 교회의 9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당연히 쓸 수 있지만 그건 여기서 말한 권리란 사례를 받을 권리를 말해요.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복음 전하고 사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례를 받지 않는 까닭은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게 텐트 메이커가 된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텐트 메이커로 다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해가면서 직장에서도 복음 전하고 친구한테도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텐트메이커가 되고 있는 거죠. 무슨 뭐 목회자들이 텐트메이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교회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가 돈이 없지 않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는 분이 아니다. 이웃들에게 자꾸 정성을 베풀라는 것은
선물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 옆에 모일 것이고 그렇게 사람이 모인 사람들한테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가 앞으로 텐트 메고로 살아야 할 이유예요. 저는 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말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컨텍스트는 이 그 당시에는 이게 또 매주 모이면 성찬을 했거든요. 같이 일종의 파틀락이에요. 가짜 뭐 가지고 와서 포도주도 가지고 오고 음식도 가져와서 먹는데 이 일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세라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은 늘 빈손으로 와서 남의 먹는 것만 기웃거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분위기가 다 파장이 되지 않습니까? 파틀락이라는 게 뭐라도 가져와서 하다못해 뭐 과일이라도 한쪽 들고 오고 뭐 디저트라도 가져와야 파틀락이 되지 뭐 절반은 안 가져오고 절반은 가져오면 그게 일이 되겠어요? 그 당시에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 일은 안 하면서 빈손으로 오는 자들은 그건 아예 그냥 예? 먹지도 말라고 그래라 이렇게까지 일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일 안 하는 친구가 회식할 때 가장 많이 먹으면 얼마나 밉습니까? 제가 정말 옛날에 털 구박한 게 고깃집에 가서 말이죠 제일 일은 안 하는 주제에 고기가 그런 애들은 또 익기도 전에 먹어요. 한 점 붙들고 익기가 무섭게 그러다가 정말 얻어맞은 친구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 직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너 왜 안 먹니? 그럼 오늘 일을 좀 적게 했습니다. 얼마나 귀엽겠어요. 네, 농담이지만 우리가 정말 먹는 걸 밝히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태국에 가서 한번 뭐 저걸 하는데 거기는 이 사람이 지체가 높을수록 식사를 안 하더만요. 디너에 초청을 받으면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얘기가 거기는 식사를 초대를 받으면 반드시 먹고 간대요. 가서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그렇게 추한 꼴을 보이지 않겠다고. 그냥 먹는 신용만 하는 거래요. 그분이 나를 초청한 것은 교제를 위한 초청이지 무슨 먹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야, 그것도 참 뭐 격조 있게 사는 얘기다. 이제 그 한마디 세게 들었는데 저는 가면 허겁지겁 먹거든요. 열 야단을 맞는데 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뭐 살 건데 어쨌건 지금 우리가 오늘 보니까 너무 재밌는 표현. 일을 만들기만 일을 하지는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 저 이거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내한테 적용을 했어요. 야 이게 목사들이 잘하면 이러겠구나.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수련회도 지금 뭐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게. 또 무슨 일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비춰서 또 이거 바쁜데 말이죠. 무슨 뭐 수련회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든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죠. 밥 먹고 살자고 돈은 벌지 않으면서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무슨 일을 만들어서 남의 일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고 체면 때문에 교회 사역 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1차적인 사역지는 일터고 거기서 폐를 끼치지 않고 거기서 일을 잘 해내야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 아바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땅을 경작하게 죄를 지은 인간을 땅을 경작하게 하다 있잖아요. 이 경작하게 하다는 일하다예요. 그 일하다는 섬기다, 봉사하다입니다. 예배하다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비롯되는 성경적 사상은 일하다와 예배하다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성스럽고 세상 일은 뭐 불결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 앞에서 일하라. 주 앞에 있는 게 예배죠 뭐. 주 앞에 있는 게 기도죠. 그렇게 살라는 얘기란 말이죠. 말세가 왔다고 뭐 특별하게 살 것도 없다. 살던 대로 규모 있게 적절하게 부당하지 않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일을 안 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 윗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아랫사람들 들들 볶는 게 주로 그런 일 아니에요. 자기는 일 안 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들어서 사람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이죠.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질 줄 압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라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밥값 하라 이 말이에요. 밥값 하라. 제발 밥값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13, 14,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르리라. 이르리라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나무라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권면하라 그 얘기예요.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직장에서는 제가 원수처럼 봤거든요. 노래 봤는데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권계하고 권면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부끄럽게 만들어라. 부끄럽게 하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도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식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6, 17, 18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역시 편지 말미에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 줄 더 붙였죠. 내가 친필로 문안하는 까닭 편지마다 나는 이렇게 쓴다. 내가 친필 사인을 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의 이름을 이렇게 사칭하거나 이렇게 사인이 없는 편지가 돌아다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쓴 것이죠. 어쨌건 또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미입니다. 전 후서를 함께 이번에 보았는데 결국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표현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이미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기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 임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마지막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오는 날이 언제인지 너무 신경 쓰고 살 것 없단 말이에요. 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분별되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삶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넉넉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여유있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손을 펴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남에게 먼저 다가가고 늘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인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복음의 피와 물을 다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행하며 때가 뭐 어떤 얻지 못하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제 고기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